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국제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보낼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30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전투 병력을 파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것과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력하고 큰 가치가 있는 파트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침공 시 병력을 파견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말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어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의 방어선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러시아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매체 채널1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선이 방어적이라고 말해 그들 스스로 위안이 되도록 하라면서 그렇다고 우리의 입장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방어해야 하는 선이 계속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우크라이나까지 접근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미국 대통령과 기타 동맹의 회원국 정상들이 약속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31일 예멘 후티반군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새벽 대공방어체계로 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으며 파편은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떨어져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격이 수도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 중 어디를 겨냥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사일을 요격한 뒤 30분 만에 예멘의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며 파괴된 미사일 발사대의 흑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UAE 국방부가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은 예멘 반군의 거점 도시인 알자우프 지역으로 아부다비까지 직선 거리는 약 1,350km입니다. 앞서 예멘 반군도 공격 수시간 전 트위터를 통해 UAE 심장부를 겨냥한 작전이 이뤄질 것이며 추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UAE를 방문하는 동안 이뤄졌습니다. 공습 당시 헤르조그 대통령은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후티 반군에 동용된 소년 병사 약 1,500명이 2020년에 전장에서 사망했다고 유엔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안보리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에서 후티 반군이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세운 여름 캠프와 모스크를 통해서 소년병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여전히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살해당했고 성인 수만 명도 내전의 직접적인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유엔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이 모집한 소년병 가운데 지난 2020년 전장에서 사망한 약 1,40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F-15 전투기 한 대가 31일 일본 동해에서 훈련 중 실종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이시카와현 고마스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이륙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경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이륙한 뒤 고마스 기지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5km 떨어진 일본 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전투기에는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전투기가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수색 과정에서 실종된 해상 부근에 표류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해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자가 다른 길을 원하니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아침까지 흐리고 모든 지역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수사격 시험 발사라고 밝혀 실전 배치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 철회 수순으로 질주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30일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검수사격 시험이 생산 장비되고 있는 화성 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고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정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사격은 생산 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를 뜻하는데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30일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정점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30도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2017년 괌과 알래스카 기지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선언한 뒤 실전 배치를 사실상 확인한 것은 처음으로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2017년 5월 4차 발사 당시 이번 발사와 유사하게 정점 고도 2115km, 사거리 787km로 고각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과 9월엔 평양 순안에서 정상 각도로 쏴 2000km에서 3000km 비행 후 일본 열도를 넘기는 실거리 사격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 12형은 2017년 실전 배치를 위한 개발이 이미 완료됐다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고각 발사 시험을 새삼 다시 한 것은 품질 검사를 명분으로 한 무력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이미 2017년에 정상각도로 실거리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을 다시 꺼내어가지고 무력 시위에 동원한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성 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이들 사진 공개가 재진입 기술의 완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지구의 모습이 완전한 원의 형태가 아니므로 대기권 진입 전에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찍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술 완성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사진 공개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성의 난제인 재진입 기술의 진보를 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수반했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1월 한 달 새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이어 IRBM까지 모두 7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IRBM 발사는 특히 북한이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철회를 시사한 이후 이를 본격화하는 첫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내부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지나봤지만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국면을 전환한 거고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모라토리엄 카드는 아직 넘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는 타이밍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체로 하는 군 정찰위성 발사 혹은 모라토리엄 철회 공식 선언과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이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새해 들어 IRBM 발사까지 쉼없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괌을 포함한 동아시아 영내를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 완성을 일단락 지으면서 향후 전략 도발을 위협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의 전략 도발 여부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강경 선회 가능성 등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ICBM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드라는 거는 손에 쥐고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지 그걸 던져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이 워낙 난맥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혈맹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IRBM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앞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힘쓰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오히려 대미 견제에 유리하게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보호해서 미국과의 딜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미중 관계 속에서 또 북한이 급기야는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쏠 때 중국이 전혀 나서지 않거나 오히려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쐈다고 보는 거죠.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번 화성 12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북한의 새 7번째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4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제외하면 새해 들어 잇따른 북한의 발사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논평에 대량 살상 무기 위협 표현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해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자가 다른 길을 원하니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교와 군사적 카드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평양에서 오는 한반도에 대한 도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certainly here at the Defense Department laser focused on the challenges to the Korean Peninsula coming out of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김정은의 급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말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우리는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at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rong. We remain committed to a denuclearized.
또한 우리는 외교적 대화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화를 갖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평양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정은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4년여 만입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새로운 조치로 책임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더 이상 도발 수위를 높이지 말라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를 특정해 진행된 미 고위 관리의 브리핑 내용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직접 외교를 추구한다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다른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30일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여러 시스템에 다양한 시험을 단행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들은 미사일 사거리를 점점 높여가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영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그들이 대결보다는 외교의 길을 택하도록 노력하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 관여와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제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은 몇 해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행동에 나섰고 이런 행위들이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주요 행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외교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보, 동맹국, 파트너의 안보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1년의 실험에 대해 우리의 동맹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 영내 평화와 안보는 물론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목표를 이룰 최상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은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올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 북한만을 주제로 브리핑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의 역량과 관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행동이 근본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거듭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것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 그들이 개발하고 시스템을 검증하고 추가 개선하려는 요소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관리는 이런 행위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따라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우리의 동맹과 영내 안보에 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것이라며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교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는 양측의 우려 사안을 다루는 논의를 시도하는 것에 매우 진지하며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취한 일련의 행동 때문에 적지 않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30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이달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시험을 진행했고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연말에 걸쳐서도 다양한 시스템의 시험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분명히 추가 시험을 보지 않기를 원하며 북한에 추가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려사안에 대한 진전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논의의 일환으로 그들의 우려사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동맹과 영내 안보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과 협력하고 영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분명히 우리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과 유해를 공식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우려와 북한의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모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북 정상 간 화상회동을 포함한 관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내부 논의도 없었으며 거기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우 잘 준비돼 있어야 하고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상기하며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직 정상 수준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옳다며 이런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폭넓은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외교에 준비돼 있지만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 외교 가능성에 대해선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30일 북한의 최근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규탄하고 한국, 일본과 대응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provocative. And it is something that we have very, very strongly condemned.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매우 강력하게 규탄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고 안보리 내에서 제재를 추진해왔다며 나는 북한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는 한국, 일본과 함께 대응할 다른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을 독자 제재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북한인 5명의 제재 지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관여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논의에 열려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는 외교적 관여에 절대적으로 열려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을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는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have taken note of the recently repeated missile test conducted by the DPRK and strongly condemns all such activities. 제네바 조제
네덜란드 대표부의 로베르트 가브리엘스 군축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에 주목하며 이 같은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와 영내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브리엘스 대사는 네덜란드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독일 대표부의 토마스 괴벨 군축대사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괴벨 대사는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군축회의 일본 대표부의 오가사와라 이치로 대사는 최근에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the recent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poses a serious...
오기사와라 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다른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We express our deep regret over the DPRK's repeat.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임상범 군축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계속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뤄야 할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계속 이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나라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ll states must work together to create a security environment more conducive to progress.
제네바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오드 프랜시스 맥건한 군축대사는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군축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건한 대사는 핵 위험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주변 나라와 지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ecent test firing of new type of weapons was part of activities for carrying out the
missile.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은 국방과학 발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 미국의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연습과 각종 전략자산 투입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군축회의는 지난 24일 시작돼 9월 16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5월 말부터 4주일 동안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축회의는 알파벳 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습니다.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북한이 처음으로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자 캐나다의 군축회의 참여 보이콧 선언 등 각국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11년 전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이 됐을 때 이를 강력히 비난했던 캐나다가 이번에는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적인 답변 없이 군축회의 내 회원국들 간 합의 부족과 교약 협상의 교착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또다시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28일 캐나다는 군축회의의 능동적인 회원국으로 군축회의를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캐나다는 활동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못한 군축회의에 매우 실망했고 지난 20년 동안 조약 협상을 수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현 교착 상태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처음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았던 11년 전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당시 캐나다는 회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군축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존 베어드 당시 캐나다 외무장관은 군축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활동을 감안할 때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순회 의장국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군축회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 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 제재를 통해 중국에게 미국의 금융 체계와 북한이라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 국제정세 속에서 제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대북 사이버 공격 등 다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님, 이런 미사일 시험의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정부에선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까요?
Well, I think the first point is that they have to rebuild the diplomatic coalition.
첫째로 미국 정부는 외교적 연합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과의 며칠 전 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는 북한이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안인 것은 알지만 북한에 이런 모든 시험 발사가 있었고 또 중국이 안보리에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대화를 한 건데 공개적인 보도자료에 북한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였습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언급됐길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8개국 성명이 나왔지만 불쾌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성명도 미국과 다른 7개국 대표들이 안보리 밖에서 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명 작성국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을 제외한다면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중 절반 이하의 나라들만 성명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도나 멕시코, 노르웨이는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외교적 연합을 재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뒤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 그리고 그 외 다른 압박 캠페인의 요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쇠퇴한 것들이죠.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최근 북한의 연속적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e way I see it, North Korea is following the strategic guidance that Kim Jong-un provided.
저는 북한이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김정은의 전략적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달성하려는 의제들을 보면 거기에는 고체 연료가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위성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항목들은 북한이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북한이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대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스나이더 국장님, 적절한 대응인가요?
Well, it's a conventional response, I think, that we've seen for
그런 것은 전통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선택하는 데 대해 대가를 높이고 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위해서죠. 그런 것은 북한의 우려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동시에 미국의 목표도 달성하게 만듭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없었습니다. 뉴제로 선임 연구원님은 당시 백악관에 계셨었는데요. 그렇게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Well, you know,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had an interesting set of North Korea policies, right?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흥미로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책 변화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는 두 번의 임기를 가진 다른 대통령들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최대 관여로 돌아섰죠. 최대 압박을 희생하면서 말이죠. 또 북한이 이런 관여를 거부하고 미국이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제재는 약화됐죠. 트럼프 행정부는 안타깝게도 전임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의 전철을 밟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 혹은 관여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정책적 관점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양한 강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의 최선책일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Well, I think that as Anthony has already suggested, it's very clear that we see
류지에로 선임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일부겠지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대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행동을 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죠.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은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연합 구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따라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인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이런 조치들이 충분한 건가요?
Well, it was necessary, I think, for the U.S. to try to build.
미국이 국제적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죠. 하지만 과거에 파트너였던 나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죠. 이건 마치 미국이 앞문만을 잠그고 지키는 상황과 같습니다. 열려있는 뒷문으로 승합차가 서 있고 많은 이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앞문과 뒷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뛰어넘는 추가적인 조치를 찾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류제로 연구원님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Biden did the right thing trying to go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That's not, you know, those doors are closed.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부턴 미국이 강력한 정부 기관들을 이용해 이들 제재를 단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초당적인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으로 통과되는 것들이죠. 대북 제재는 몇 안 되는 초당적 사안입니다. 의회는 2016년과 2017년, 2019년에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죠. 따라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아프게 만들면 됩니다. 중국은 그들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이행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중국이 북한을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실망했습니다.
류제로 선임 연구원님,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더 압박하지 않는 한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말씀인가요?
Well, that's right. I mean, the bottom line is that you know, we can, you know, the US can go.
맞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겨냥할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는 대북 제재 위반들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들은 매우 작은 부분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뒤를 쫓을 수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조직을 뒤쫓았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Well, what I was just trying to point to is that we have to go beyond sanction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재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재에 대한 논의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도구이지만 제재를 넘어 제재 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대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말이죠.
뮤지에로 선임연구원님,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 제재를 가하도록 설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Well, I think they're going to do that. I think that there is room for multilateral sanctions even for China.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자적 제재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말이죠. 만약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더 쉬워질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제재뿐 아니라 잠재적인 압박의 모든 관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죠. 다만 아직 금융제재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금융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생깁니다. 석탄과 정제유 운송과 관련해 제재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인데요. 그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차단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국과 러시아 내부의 네트워크들을 겨냥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후자를 선호하고 전자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년 안에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농촌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수뇌부가 2022년 들어 농업 문제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1일 농업 부분을 총괄하는 내각 부서인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농업성이 나라의 농업 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데 맞게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북한이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성에서 위원회로 격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북한 내각에는 위원회 지위를 가진 곳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규모와 비중이 큰 8곳 정도입니다. 이번에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한 것은 농업 분야에 국가적으로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알곡 생산을 높이고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며 농민들이 국가에 지고 있는 부채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북한은 1월부터 평양과 지방에서 농촌 발전 궐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열린 궐기 대회입니다.
농업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농사 차비에서부터 잡더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업지능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비료와 농약, 물, 전기, 트랙터, 비닐방막 같은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 딱 한 줄입니다. 뭐 국가적 지원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특히 북한의 비료 부족은 심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농사에서 대풍과 다수확을 거두려면 농과 밭에 질소, 인상,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필요한 비료량은 58만 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는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5월 직접 준공한 순천 비료 공장은 2년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올해도 극심한 비료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뭐 수입을 좀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국경 그래 잠그고 올려도 지금 제대로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료를 뭐 전보다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농촌을 개혁한다며 비효율적인 협동 농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농촌을 개혁할 때 협동 농장인 인민공사를 가족 농제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And the collective or state farming system, no matter how much fertilizer they get, they just waste it.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동 농장 부채 탕감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부채 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부채가 지금 생긴 이유가 국가가 제대로 분배 제도를 제대로 이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가 그 수매만 강조하고 국가가 같이 챙겨야 할 목만 계속 챙기다 보니까 협동 농장은 부채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게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분배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장부상에 있는 그 부채를 그냥 털어버리는 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축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북한의 수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매 제도가 이제 그 시장에서 100배나 차이 나는 가격으로 이제 정부가 식량을 가져가는 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11월, 12월이 되면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수매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에 46원입니다. 반면 시장 가격은 4,000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국가가 쌀 100kg을 수매할 경우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만일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3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꾼다는 데 대해서는 방향은 좋지만 실현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입니다.
그 옥수수 밥 먹어서 배불리는 것보다는 그 밀가루 음식 가지고 이제 식생활 질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생각은 잘한 건데 그렇게 되려면 좋은 품종하고 재배 기술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형편에서 그게 이게 제대로 돼갔나 생각은 잘해.
북한의 식량난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데다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이 줄어 여전히 식량 전망은 어둡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 수입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이 또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29만 톤 늘어난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입량이라든지 지원량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식량난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심했으면 심했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뭔가 완화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쌀값은 킬로그램당 4,800원, 그리고 강냉이 가격도 2,50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쌀 가격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매력이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쌀 가격이 떨어져도 여전히 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값이 싼 옥수수를 사 먹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조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62년 북한 주민들 모두가 입합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 김정은 위원장은 또다시 쌀밥에 밀가루 음식을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아침까지 흐리고 모든 지역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에 맞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양덕 아침 영하 9도, 낮 0도. 신의주 아침 영하 6도, 낮 0도. 구성 아침 영하 6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맞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강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3도. 희천 아침 영하 8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흐리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 맞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낮 2도. 대성 아침 영하 5도, 낮 3도. 사리원 아침 영하 6도, 낮 1도. 신계 아침 영하 7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맞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5도, 낮 4도. 장전 아침 영하 4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 맞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5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6도, 낮 1도. 김책 아침 영하 6도, 낮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5도. 김영권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눈 내리는 곳 있겠고 오후 맞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K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의 자제와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통신은 31일 보도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이 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관련 보도와 한반도의 기타 각 지역의 동향을 인지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측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변인실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보낼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30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전투병력을 파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것과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력하고 큰 가치가 있는 파트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침공 시 병력을 파견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말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방어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의 방어선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러시아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매체 채널1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선이 방어적이라고 말해 그들, 즉 나토 스스로의 위안이 되도록 하라면서 그렇다고 러시아의 입장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방어해야 한 선이 계속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우크라이나까지 접근해 러시아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새벽 대공 방어체계로 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으며 파편은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떨어져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격이 수도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 중 어디를 겨냥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사일을 요격한 뒤 30분 만에 예멘의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며 파괴된 미사일 발사대의 흑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UAE 국방부가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은 예멘 반군의 거점 도시인 알자우프 지역으로 아부다비까지 직선 거리는 약 1,350km입니다. 앞서 예멘 반군도 공격 수시간 전 트위터를 통해 UAE의 심장부를 겨냥한 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추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UAE를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공습 당시 헤르조그 대통령은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F-15 전투기 한 대가 31일 일본 해에서 훈련 중에 실종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이시카와현 고마스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이륙한 뒤에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이륙한 뒤 고마스 기지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5km 떨어진 일본 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전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전투기가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약 200대의 F-15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 1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